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같이 하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 한없이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더욱 닮는 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넘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과 그의 아버지 스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을 종합하고 대표하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 즉 천국을 이루시는, 시작하시는 메시아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세상 어머니 마리아는 메시아 왕의 영원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분으로 지금 누가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구원 역사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시점을 누가복음 1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들로 하면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일시에서 영원으로, 약속에서 이루심으로, 예표에서 참으로, 즉 천국적으로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서부터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기 이때에 어느 때입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바로 그 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36절에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들을 배운 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렇게 말한 바로 그때죠. 그 후죠. 바로 그 후입니다. 엘리사벳은 24절에 보면 아이를 수태하고 5개월 동안 숨어 지냅니다. 이제 마리아가 바로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른다고 나옵니다. 즉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유대 한 동네라고만 나옵니다. 어디라고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도달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에 엘리사벳도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 계시를 하십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지자 노릇을 세례 요한이 하는데, 즉 예수님 가리키는 일을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도 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죠. 누가복음 1장 41절 40에서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언을 합니다. 41절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44절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냥 아이가 이렇게 뛰는 것은 뭐 웬만한 어머니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애를 뵀을 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나오고 지금 세례 요한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성령이 충만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이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기쁘게 뛰노는 것을 엄마가 아는 겁니다. 즉 뭡니까? 예수님 오심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모습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41절에 엘리사벳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는 구절에서 지금 두 어머니가 함께 만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지금 만납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자신의 주님의 모친과 만남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이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는 이 일이 설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두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서로 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둘 다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보는 구절과 또 우리가 다음에 볼 그 마리아의 찬양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 지금 오늘 보는 거에서는 이 엘리사벳의 찬양인데 주로 마리아가 받은 복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다음이고 오늘은 엘리사벳의 찬양 내용을 봅니다.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그저 마리아의 개인적 복, 그 개인적으로 받는 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알고 있죠. 나중에 보면 더욱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이 말은 그저 개인적으로 지금 마리아가 복이 있다. 왜? 애를 뵈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상 어머니라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영광이죠. 그러나 결국 복을 받는 자는 예수님과 세상적 관계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그 관계가 있어서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친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저 세상적인 관계에서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세상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뭐 아무 좋은 게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죠.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관계에 너무 초점을 갖다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 예?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초점이 세상적인 것에 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결국 45절에 보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즉 마리아도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관계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 하면은 자기는 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자다.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 다녔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뭐 모태 신앙이다. 이따위 소리도 합니다. 아니 모태 신앙이 성경에 나옵니까? 모태 신앙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건 안 믿었건 내가 믿어야죠. 그리고 그저 믿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저절로 믿어집니까? 믿음이 그 아들, 그 딸로 내려갑니까? 저절로? 세상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세상적인 관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42절에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엘리자벳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엘리자벳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 예수님, 즉 마리아가 뵌 아이가 메시아심을 여기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마리아가 그냥 지금 오는데 그런데 사실 이때에 즉 엘리자벳이 애를 뵌 지 6개월이 된 그때인데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배가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배가 튀어나왔다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네. 배가 나온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지금 성령님의 역사로 엘리자벳이 압니다. 마리아의 배 안에 지금 아기가 있고 그 아기가 나의 구주다. 나의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 예수님, 즉 마리아가 뵌 아기가 메시아심을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이미 수태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죠. 지금 엘리자벳을 찾아왔을 때 이미 수태를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을 즉시나 그 후 바로 수태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죠. 오랜 세월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고 오랜 세월이 걸려서 지금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즉시나 아니면 바로 그 후입니다. 그죠? 시간적으로. 왜? 지금 엘리자벳을 찾아왔을 때 벌써 애를 가졌으니까. 지금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태아의 시절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 여자의 배 안에서 태아로서 여자의 몸에서 영양을 공급받으시며 자라납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는 임신 처음 3개월 동안의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 보통 낙태 수술이 그 처음 3개월 동안 일어납니다. 요즘은 더 뒤에 가서도 낙태 수술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낙태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이 COVID-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낙태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살인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WHO 뭔지 아시죠? WHO의 그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1년에 4천만 명 400만 명도 아니고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낙태되어 죽는다 이 말입니다. 1년에.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100만 명 죽은 것 같고 난리를 치는데 낙태 수술로 4천만 명이 1년에 죽습니다. 상관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정도만 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겁니까,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천만 명이 1년에 죽는 게. 그런데 뭐 선거를 하거나 뭐 대통령을 뽑거나 할 때 낙태, 이런 거, 낙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로 죄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꽉 차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세상입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엘리사벳은 계속 마리아에게 너가 너 문안하는 소리를 듣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45절에 와서 믿은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구약으로 보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로 인하여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손실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순종에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순종을 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순종은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복을 받는 거냐? 이제 믿음밖에 없어요. 믿어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에 참여가 되니까. 즉 제가 아무리 순종하고 노력을 할 때도 믿지를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자랑이 없습니다. 자랑을 왜 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 들어가면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닌 것임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만남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엘리사벳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죠. 구약을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최고였습니다. 6절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구약의 최고 모습입니다. 엘리자벳이. 그 엘리자벳의 남편 스가랴는 제사장이었죠. 즉 여기 보면 그 율법과 제사, 구약을 대표하는 거죠. 그 남편이 상징하는 구약의 최고에 결합되고 속박됨의 대표로서 엘리자벳이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신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럼 오늘 구절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만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구약에게 문안을 합니다. 복음이 율법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복음을 환영을 합니다. 약속이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환영을 하는 모습.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환영하고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와 마리아 뱃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찬양을 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을 보면 자신이 아이를 수태할 때와 완전히 반응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을 수태했을 때에도 물론 기뻤겠죠.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24절에 보면 다섯 달 동안을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믿지를 않아 심판으로 벙어리 됨에 참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엘리사벳은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대 기쁜 환호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리아 뱃속의 아기가 누구신가를 깨달은 엘리사벳이죠. 그 마리아 배 안에 있는 아기가 누구신가를 깨달은 이 엘리사벳은 환호를 합니다. 자기 아기를 베고는 숨어버리는데 여기서는 기쁨으로 환영을 합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사실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이를 가지면 무엇하고 인간의 부끄러움이 없으면 무엇합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이렇게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면 무엇합니까? 여러분께서 메시아가 아니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가서 좋은 일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메시아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면서 뭐 자기가 하는 것이 소중하고 뭐 자기가 뭘 하는 것이 귀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아기를 가져도 메시아가 안 오시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을 해서 뭐 삶의 의미가 주어지고 뭐 나는 뭐 뜻깊은 일을 했다 뭐 뜻있는 일을 했다 그러시는데 메시아가 아니면 무슨 상관이에요?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는 뭐 그 다음 세대까지 알리고 그래서 우리의 누가 누구가 뭘 했고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메시아가 아니면 무슨 관계예요? 무슨 소용이에요? 구약의 최고가 이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구약의 최고가 요즘 교회에 나타나면 엄청난 인정을 받을 겁니다. 뭐 겉으로는 뭐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 있어서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잘 지키고 이 종교적인 예식 최고로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그 아이를 가지면 뭐하고 뭐 인간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면 뭐하니까 죄가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죄, 세례 요한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구주께서 오심을 보고 기쁘게 환호하는 겁니다. 이제 된 거거든요. 이제 그 아이 가진 것도 의미가 있고 이제 모든 것에 의미가 주어지거든요. 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인간들 중에 부끄러움을 없게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고 환호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간들 중에 인정을 받고 인간들 사이에서 흠도 없고 최고로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근데 사람들은 다릅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어쩐 건 상관을 안 하고 삽니다. 그저 그 체면, 그 인간들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것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없애주셨는데 그래서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찾지 못하였던 구약의 최고의 경건에서 찾지 못하였던, 즉 이 세상에서 찾지 못하였던 완전 만족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스가랴하고 엘리사벳의 모습에서 우리가 참 깊이 느껴야 될 것은,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수준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건으로 말하면 최고! 율법 순종 최고! 세상에서 뜻 있는 잡, 뜻 있는 무슨 일, 제사장 최고! 이제 아이를 갖게 돼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것도 없어. 그런데도 완전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모습. 벙어리가 돼서 뭐 그냥 이 심판 아래 놓여있는 모습. 아무 쓸모없습니다. 너무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고 뭐 인정받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면 정말 불쌍하게 봐주셔야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만족, 이 기쁨은요, 세상 최고에 가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속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돈을 어느 정도 벌거나 무슨 어떤 걸 소유하게 되면 이 기쁨이 올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절대 못 찾습니다. 세례 요한도 즉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뛰놀았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뛰노는.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둘러리로서의 기쁨. 예수님이 신랑이죠. 그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현실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오심에 뛰놀면서 기쁨으로 뛰놀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복받은 세례요한입니다. 뭐 나중에 목이 잘려갖고 뭐 죽고 하지만 뱃속서부터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 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완전히 이루어짐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을 보면 마리아에게 질투함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참 구약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질투도 없고 증오도 없고 싫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구약은 가짜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여기 엘리사벳을 보세요. 질투함도 없이 환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구약이 이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 모습에서 지금 가짜 종교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죠. 이런 걸 보면 구약을 무시하는 것도 가짜예요. 예수님을 환영 안 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지금 기독교라 하면서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뛰어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고, 즉 그 마리아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24절에 숨는 모습에서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로 변합니다. 참 기쁨을 갖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과 저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인데 그 기쁨을 예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안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기쁨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뛰어노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히 기쁨으로 뛰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이 뛰노는 것으로 영어로 leap라고 하죠. 그래서 앉은뱅이가 뛴다 이런 것 성경에 수도 없이 이 뛰논다는 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그 이루어진 현실이 눈에 보이게 다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문안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뛰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초점을 다른 데로 맞추게. 여러분 뭐 가짜 뉴스다.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가짜 뉴스입니다. 이 모자라는 인간들이 뭐 세상에서 또 뭐 가짜 진짜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세상 전체가 가짜 뉴스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고 세상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더더욱이 요즘 이런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뭐 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기독교인한테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건 간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기쁘게 뛰노는 것입니다. 기쁘게 뛰노는 것. 아니면 구약에 속한 사람들 같이 기쁨이 없이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으로 계속 계실 겁니까? 기뻐해야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뤄주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없이 기쁘게 뛰노는 저희들이 되어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뻐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어노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며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